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오늘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지난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국제 문제와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관련국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와 성과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과 유관국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룩한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북한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공식 방문할 것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초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의 속도는 비핵화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빠른 제재 해결을 위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촉진과 동력을 위해 상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미국과 북한이 서로 구체적 조치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조만간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양측의 고위급 협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벌인 미국과 중국이 협상의 진전을 이뤘다는 내용의 성명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7일부터 4일간 열린 협상에서 양측이 상호 관심사인 무역과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하며 깊이 있고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를 쌓았다면서 양측은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전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대화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와 지적 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범죄 등과 관련해 필요한 중국 측의 구조적 변화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성명에서 중국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한 부분 등에서 양국 간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자국 주재 일본 대사를 불러 양국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 열도 일본명 북방 영토에 대한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어젯밤 성명을 통해 고스키 도요하이사 일본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남쿠릴 열도 문제와 러일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일본 지도부의 발언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방 영토에는 다수의 러시아인이 살고 있다며 일본으로 귀속이 바뀌는 것에 대해 현지 러시아 주민들을 납득시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에 대해 아베 총리의 발언은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을 기초로 교섭을 가속한다는 양국 정상 간 합의의 본질을 크게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촉발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의견이 부딪히자 더 이상 대화할 게 없다면서 20여 분 만에 회의 장소를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 회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주재 몽골 대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몽골은 한반도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나라로서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진전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고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4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10일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국제 문제와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관련국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와 성과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형성됐다면서 대화가 이어지고 성과를 거두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과 유관국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해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는 과정에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룩한 공동 성명을 성실히 이행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북한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바란다며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며 김 위원장이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 조성된 난관과 우려, 해결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편리한 시기에 북한을 공식 방문할 것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초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구체적인 방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방북 초청을 수락했는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소식이 있으면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지난 8일 정상회담에 이어 부부 동반으로 인민대회당에서 환영 만찬과 공연 관람을 같이 했습니다. 이어 9일에는 두 정상이 베이징의 최고급 호텔인 북경반점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전용 열차편으로 귀국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미북 간 2차 정상회담의 성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실질적이고 보다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국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제2차 국미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의 속도는 비핵화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빠른 제재 해결을 위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촉진과 동력을 위해 상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조만간 미국과 북한이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조만간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양측의 고위급 협상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제시하는 비핵화의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김정은 위원장이 거듭 설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김정은은 나에게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또는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그 푸틴 대통령 뭐 이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그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개념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와 내부 자료를 통해 말하는 비핵화 개념은 주한미군 철수와 해구산 등 전략 자산을 포함한 비핵화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입니다.
지금 김정은의 입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비핵화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 스모크스크린을 이제 깃발을 흔들면서 진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김일성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가 바로 선대의 유언인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상호 해부산이 보장되는 한미동맹조약 체결 금지 등등등등 주한미군의 힘을 빼고 한미동맹 와해시키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논평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정의를 북한 비핵화로 받아들이는 건 그릇된 인식으로 그 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외부의 전략자산 중지를 언급한 것도 비핵화 개념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세와의 합동군사의 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9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고 말해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철수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무슨 연동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에 의해서 지금 미군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 등 문재인 정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준영 한동대 교수는 비핵화 개념의 차이를 북한의 음모론으로 보지 말고 내재적 입장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름대로의 핵대 핵이라는 자위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핵을 포기할 때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어느 정도 보장을 가능한 많이 얻으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일종의 레버리지나 카드로 북한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당한다는 워딩을 하기가 힘듭니다. 북한은 자존심의 정권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발언도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 수뇌부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난 연말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데 대해 자신도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친서들을 통해 새해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관계와 비핵화에 더 큰 폭의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추가 조치의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 준비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다짐한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군요.
예,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비핵화가 당과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는데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이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물론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의 회담 내용을 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한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시 주석의 조언과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일본 언론은 김 위원장이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장을 받고 2차 정상회담 개최를 확신한 것이 중국 방문에 나선 배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바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나온 이 발언은 사실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에 관련 보도가 주목됩니다. 이 신문은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해외로 반출해서 폐기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ICBM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는 대량 살상무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초기에 이른바 프론트 로딩의 일환으로 ICBM과 일부 핵무기의 폐기를 요구했었는데요. 홍콩 언론의 보도 내용이 실제로 이행된다면 비핵화를 향한 큰 진전이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건 제재 문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입니다.
대북 제재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나요?
예, 언론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눈에 띄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난 6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사를 밝히면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매우 확실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납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직후에 나온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발언입니다.
2차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이 김 위원장의 발언과 맞물려서 관심을 끌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반응을 보인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유지하는 한 시진핑 주석의 역할은 미북 협상의 진전을 촉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번 주 초에 중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려는 미국의 노력에 좋은 파트너가 되어왔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북한의 각자의 합리적 우려 해결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조율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이 조만간 열리게 될까요?
예, 북한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회담 제안을 두 차례나 거부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미뤄볼 때 더 이상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측통들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오 장관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양측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만남이었는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비핵화 압박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새해 벽두부터 중국을 찾아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진정한 비핵화를 논의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I haven't seen anything that would suggest they're really making strong efforts to help achieve denuclearization yet.
팀 케인 상원 의원은 9일 의회에서 VOA 기자를 만나 중국과 북한이 강한 비핵화 달성 노력을 기울인다는 징후를 못 봤다면서 말 이외에는 심각한 노력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중국이 미국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을 돕는 행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it's time for China to stop polishing Kim Jong-un's shoes. This is I'm very concerned about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중국이 충분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려되며 이제 중국은 김정은의 구두에 광을 내주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공식 발효된 아시아 안심 법안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미국의 노력들을 명시했다면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에 협조했었지만 현재 그 노력은 볼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China is helping North Korea. Go around the sanctions.
특히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후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에 대해 100%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이해하지만 중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북중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했겠지만 실제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중 정상 간의 만남은 두 나라 모두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9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북중 관계가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at they were successful in generating the impression that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hip is an essential fact.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 역시 미국과 협상 중인 무역과 경제 문제 외에도 중국에겐 북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는 소득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과거에도 미국과 마주하기에 앞서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지적했습니다.
Past practice suggests that in order for Kim to feel confident in facing the U.S. or for that matter South Korea.
따라서 미국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도 자신들에게 대안이 있다는 인식을 이번 방중을 통해 만들어냈다는 설명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도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한이 거둔 소득을 주목했습니다.
I think that clearly that Kim was going on this trip to consult with the Chinese and gain.
김 위원장의 방중은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상의하고 지렛대를 갖추는 것은 물론 중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였는데 이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어떻게 다룰지 조언을 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자신들이 가진 지렛대를 전해주는데 개의치 않았을 것이라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번 만남이 트럼프 대통령을 놀라게 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I don't think it will surprise him. He probably will want to know from the Chinese what was discussed. And he probably will.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아마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중국을 통해 알고 싶어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은 트럼프 대통령에겐 썩 달가운 일은 아닐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실이 미북 정상회담을 이탈하게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이번 북중 정상 간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Well,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not voiced any specific objections to the earlier trips. So, especially with President Trump, I think having some hope and expectation of another summit.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정은의 방중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원하는 것은 물론 김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선 더더욱 그런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닉시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 또한 시진핑 주석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반대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을 통해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닉시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재 문제를 강조한 만큼 중국을 통한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im Jong-un hit very hard on the demand that the U.S. begin significant ending of sanctions.
그러면서 제재 완화는 중국이 단속을 크게 줄이는 방식과 중국이 안보리에서 목소리를 내는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 중 가장 현실적인 건 중국이 석탄 수출이나 북한으로의 사치품 수입 같은 분야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도 이번 방중의 목적에 대북 제재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은 최대 압박을 줄이고자 하는 북한의 열망을 줄곧 지지해왔다며 시 주석은 북한의 제재 해제 노력에 대해 지원 의사를 밝혔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유엔 제재를 선뜻 위반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신 김 위원장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방법들을 찾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의 도움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김 위원장의 열망과 경제적으로 북한이 개방되는 것 사이에는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re's a very big difference between Kim's desire to have economic development with China.
이어 김 위원장은 중국의 도움을 얻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 보인다며 이는 서방의 경제적 지원을 차단해 북한 사회를 계속 닫힌 채로 두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제약회사를 방문하는 등 경제와 관련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지도자들은 과거에도 해외에서 경제와 관련된 곳을 방문했지만 북한의 경제 발전으론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remember when Kim Jong-il traveled to Shanghai in 2001 or so.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상하이 푸동지구를 방문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1994년 미국 내 일각에선 김정일 위원장을 분명한 경제개혁가로 봤다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이런 개혁을 여전히 기다리는 모양새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정은 정권 초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는 등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경제개혁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기대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상하원 외교 군사위원들이 일부 교체됐습니다. 영향력이 큰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이 상원 외교위에 합류해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16대 새 의회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는 상하원 외교군사위원들이 일부 교체됐습니다. 상원 외교위에서는 예상대로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밥 코커 위원장의 후임으로 8일 공식 선출됐습니다. 리시 신임 위원장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감을 표명해온 인물입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VOA에 모두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며 늘 더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행정부가 협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는 데 만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 롬니, 린지 그레이엄,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 등 영향력이 큰 3명의 의원들이 상원 외교위에 합류해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상원에 입성한 롬니 의원은 2012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오바마 대통령과 맞붙어서 패한 바 있으며 2016년 대선 기간 트럼프 당시 후보에게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롬니 의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햄버거 대화를 거론했을 때는 북한 등 외교 정책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과 크루즈 의원은 모두 지난해까지 상원 군사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면담을 자주 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꺼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현재 미북 대화 지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은 현재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하려고 하면서 부정직하게 행동한다면 매우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is playing with fire here if they try to engage President Trump.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와 날을 세웠던 크루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비판을 줄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후속 협상이 답보 상태인 것과 관련해 김정은이 미국을 속이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며 김정은의 진정성에 여전히 매우 회의적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I remain deeply skeptical of Kim Jong-un. He has demonstrated.
롬니 그레이엄 크루즈 의원은 마르코 루비오 코리 가드너 의원 등 올해도 외교위에 배정된 위원들과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측에서는 밤 메넨데즈 의원이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위원회 구성도 지난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제임스 이노프 위원장이 이끄는 상원 군사위 공화당 측에서는 벤사스, 크루즈, 그레이엄 의원 등이 빠지고 케빈 크레이머, 마사 맥살리, 릭 스캇, 마르샤 블랙번, 조시 하울리 등 5명의 새 위원들이 합류했습니다. 올해도 잭 리드 상원 의원이 이끄는 군사위 민주당 측에서는 존 맨친, 타미 더거스, 더그 존스 의원이 새로 합류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고려할 때 비핵화할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연돈 오트곤 바야르 워싱턴 주재 몽골 대사가 밝혔습니다. 오트곤 바야르 대사는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나라로서 몽골은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진전을 환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몽골은 극심한 겨울 추위로 인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몽골 외교부 아시아국 국장을 거쳐 교육, 문화, 과학부 장관을 역임한 오트곤 바야르 대사를 안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공산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 몽골 정부가 바라보는 미북 대화, 관심이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Well, Mongolia is definitely interested in regulation of the current.
동북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몽골로서는 당연히 최근 한반도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몽골도 역내 갈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한국에는 몽골인 노동자 3만여 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때문에 몽골 정부는 북한을 둘러싼 모든 한반도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몽골 정부는 2017년 상황과 달리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고위급 회담과 남북관계 진전을 환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몽골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You might know that Mongolia was Ulaanbaatar was considered among the possible venues for the first summit.
아시다시피 지난 6월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후보지로 몽골의 울란바토르가 지목됐습니다. 당시 몽골 대통령까지 나서서 회담 유치에 대한 열의를 보였고 마지막 후보지까지 올랐던 것으로 압니다. 몽골이 평양에서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지만 몽골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여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혹독한 겨울 날씨 때문에 2차 정상회담 장소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몽골에서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나는 것이 국제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Mongolia advocated for nuclear weapon-free zone since 1992 and only in 2012.
몽골은 지난 1992년부터 비핵지대에 위치했습니다. 저희 국가가 비핵국가를 선포한 건데 2012년이 돼서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겁니다. 핵무기 없이도 자국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동시에 몽골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전폭 지원한다는 의미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몽골 외교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6월 반관 반민회의인 울란바토르 국제대화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미국과 몽골, 한국, 중국, 러시아, 또 무엇보다 북한인 전문가와 학자, 정부 인사들이 함께 자리해서 의견을 공유합니다. 몽골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believe that North Korean economy does have a lot of potential. I was in North Korea a number of times.
방북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북한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유엔 제재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바라는 비핵화 조치에 나서서 제재가 완화되면 천연자원 그리고 인적자원 등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몽골은 북한과의 전통적 친선을 중시하면서 북한 정권의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3년 엘벡 도르지 당시 대통령의 김일성 대학 연설인데요.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유린 문제를 지적했죠.
Well, the lecture that he has delivered in Kim Il-sung University was devoted to the
엘벡 도르지 대통령의 연설은 정의의 원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건데 당연히 여기에는 인권 문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몽골의 카운터파트인 북한에 정의에 대한 몽골 정부의 시각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국가의 일원인 북한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내 국가와의 신뢰 구축 측면에서도 중요하고요. 인권 문제가 갈등의 영역이 돼선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오트곤 바야르 주미 몽골 대사로부터 미북 간 협상에 대한 몽골 정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체적으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사전 준비 부족, 미한 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1차 정상회담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고 현 상태만 유지해도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 의원은 사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Like the last time, if the president and his people don't have a great preparation for the meeting, nothing much is going to come for that meeting at the end.
올해도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직을 유지하는 메넨데즈 의원은 9일 VOA 기자 만나 지난번 회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주변 인사들이 많은 사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번 회담에서도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비핵화의 정의가 무엇인지조차 합의하지 못한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과정을 거친 적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 외교위원은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기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말했습니다.
My expectations are incredibly low. You know, I hope the president doesn't. I hope we don't move further backward.
이어 미국이 더는 후퇴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회담 때처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아무 대가 없이 거저주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올해 새로 출범한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에 관한 감독을 늘릴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신임 상원 외교위원장을 존경하지만 우리 외교위가 대북 협상에 관한 의미 있는 감독을 한다면 놀라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외교위는 분명히 대북 협상에 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원 민주당 서열 2위인 원내 총무로 선출된 딕 더빈 의원도 2차 정상회담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Very little has been achieved. There was a suspension of testing in North Korea, but not much else that we can point to.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성취된 것이 거의 없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중단되긴 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어 2차 정상회담이 미북 대화를 다시 살리고 더 안전한 한반도를 만드는 길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을 다루는 문제에 관한 한 역사는 낙관적인 쪽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밥 케이시 민주당 상원 의원은 회담을 낙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여를 유지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We hope that the president will stay engaged because the threat posed by a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s a clear and present danger.
북핵 프로그램은 영내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 분명히 현존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관여를 계속 유지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올해부터 상원 외교위에 합류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북한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야 한다면서 비핵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Action. Not just talking. Action. A plan to denuclearize.
댄 설리반 상원 외교위원은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현재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want to see Kim Jong-un keep his commitments.
2차 정상회담이 중국으로 향하는 북한의 진로를 바꾸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입니다.
Seems like Kim Jong-un is drifting toward China.
And I'd like to see a reversal of that.
이노프 위원장은 김정은이 중국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같다면서 그 반대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인 가운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핵 무장은 일본 재무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미일 동맹과 안보 토론회에 참석한 수미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목표인 핵 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계속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They are moving towards achieving that goal. Their goal of eventually getting an acceptance, international acceptance of North Korea.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는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계속 가고 있지만 미국은 목표인 북한 비핵화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일본 총리의 보좌관을 지낸 오카모토 유키오 MIT 펠로우는 북한의 GDP가 미국의 1000분의 1 수준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적도기니와 가봉 수준의 GDP를 가진 북한이 핵무기가 없었다면 세계적 관심을 받을 수 있겠냐며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o would give such a sensational attention on
자만심 가득한 김 위원장이 국제적인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북한 비핵화 실패는 일본 재무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를 지낸 사사의 게니치로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만일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에 실패한다면 일본도 국방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uclear weapon would justify some of the debates. That we could increase.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은 일본이 현재의 국방 역량을 넘어서 무장을 강화하도록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미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최근 폼페오 국무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란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달성하기 어려운 비핵화 목표보다 ICBM 제거 쪽으로 대북 정책이 수정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국제 기독교 감시단체들이 지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혹한 처우에 표적이 되고 있고 단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기독교 감시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북한에서 올해도 지하교회에 대한 극심한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단체는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개간지인 릴리스 매거진 2019년 보모에서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가혹한 처우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약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이 가운데 3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 과정도 아직 북한 기독교인들의 자유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의 대화에서 주로 국제 외교와 경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2019년에도 지하교회에 대한 극심한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내다봤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는 국가가 공인한 교회들을 이용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새해 전망에서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중국과 파키스탄, 이란, 나이지리아 등과 함께 북한을 특별 우려국으로 꼽았습니다. 한편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 영국 지부는 9일 북한이 2002년 이후 오픈도어즈가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항상 세계 최악의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를 신처럼 숭배해야 하며 모든 가정과 학교에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탈북민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사람들이 단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캐나다에 정부 고위 관리를 파견해 캐나다 정부 인사들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는 당시 북한 측에 비핵화를 촉구하고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수도 오타와에서 북한 고위급 관리들과 비밀리에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CBC 방송은 8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5명으로 구성된 북한 대표단이 오타와에서 이틀 동안 머물며 캐나다 정부 인사들과 일련의 만남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캐나다 정부 고위관리에 따르면 이 기간 캐나다 정부는 북한 측 인사에 직접 대면 방식으로 비핵화를 촉구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지지와 함께 당시 접촉이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성사된 경위와 당시 접촉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이런 형태의 고위급 접촉은 드문 일이며 이번 사례가 북한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외교적 관계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어 방송은 캐나다 외교부도 지난 9월 북한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CBC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최근 진행 중인 남북 대화는 고무적이지만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것을 캐나다 정부는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의 양자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미국과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월 VOA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기까지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입국사증, 즉 비자 없이 여권만 가지고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42개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국가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여권의 영향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다국적 법률회사인 헨리 앤 파트너스가 8일 발표한 2019 헨리 여권 지수에서 북한 여권 순위는 공동 96위로 집계됐습니다. 최하위가 공동 105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여권 순위는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실제로 199개 전체 조사 대상국 가운데 북한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15개국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비자 없이 여권만 가지고 입국할 수 있거나 현지에 도착해서 바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4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르완다, 소말리아 등 18개국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 등 아시아 8개국, 사모아와 투발루 등 오세아니아 6개국, 카리브해와 중동, 남미 각각 3개국씩이 뒤를 이었고 유럽은 벨라루스 1개국밖에 없었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는 국제항공운송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마다 헨리 여권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헨리 여권 지수에서 일본은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190개로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일본보다 한 개 적은 189개국으로 공동 2위에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185개국으로 공동 6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776년 1월 10일 미국에서 Common Sense, 상식이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발간됩니다. 책으로도 분류하기조차 힘든 50쪽짜리의 이 책은 미국 역사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토마스 페인이 쓴 이 상식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조지 영국 왕과 왕정 통치 제도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책은 미국의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아메리카에서 약 15만 매가 팔렸습니다. 식민지 사람들은 누구나 이 책의 내용을 화제에 올렸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이 책에서 미국인들은 세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그 결과 대륙회의는 이 문서의 유포에 따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독립운동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당시 영국과 영국의 식민지 미국은 관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미국인들은 영국에 대항하는 것이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때 토마스 페인이 쓴 상식이라는 이 소책자가 나온 것입니다. 페인은 가장 평이하고 직설적인 문장으로 미국의 독립은 지극히 상식적인 역사적 순리임을 주장합니다. 페인의 이 같은 주장은 식민지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상식이 발간된 후 6개월 뒤 미국은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1971년 1월 10일 반세기 넘도록 프랑스 패션을 이끌어왔으며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이 막대한 샤넬 여사가 88살의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1883년 8월 19일 프랑스 남서부의 오벨뉴 지방의 소미르에서 태어난 샤넬은 12살에 어머니가 사망하는 바람에 아버지에게 버려져 보육원과 수도원을 전전하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1살이 되던 해 샤넬은 한 후원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성 모자 가게를 시작으로 패션 디자인에 눈을 뜨게 됩니다. 코코 샤넬이란 이름으로 더욱 익숙한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은 샤넬 스타일을 창조하며 남성 디자이너들이 주도했던 여성복 세계에서 승리한 최초의 여성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You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